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막 아주 특별한 VIP 클럽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 그 입구부터 막 끝없는 벨벳 밧줄 쳐져 있고 그런 곳이요?
네네, 맞아요. 보안 요원들이 막 겹겹이 서 있고 첫 번째 문을 겨우 통과해도 다음 문이 또 굳게 닫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안쪽 메인룸은 평생 가도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요.
와, 생각만 해도 뭔가 되게 답답하고
그렇죠?
소외감 느껴지죠.
그 안에 책임자한테 뭔가 할 말이 있으면 늘 문 앞에 특정 직원들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어갈 자격은 안 되니까요.
진짜 완벽한 그 철저한 계급사회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고대 세계의 사람들이 신을 대하던 방식이 정확히 이 VIP 클럽과 같았습니다. 철저하게 등급이 나뉘어 있고 끝없는 장벽이 쳐져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아, 구약의 제사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 모든 벨벳 밧줄과 겹겹이 문들을 단번에 부수고 우리 모두의 손에 최고 등급의 프리패스를 쥐어주었다면 어떨까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딱 그 부분이죠?
네, 오늘의 심층 분석에서는 데이비드 A. 드실바 박사님의 히브리서 9장과 10장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천 년 전 한 텍스트가 어떻게 이 거대한 접근 금지 시스템에 폭탄을 던졌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이거 진짜 흥미진진한 텍스트거든요.
맞아요. 자, 박사님의 자료를 보면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주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의 그 복잡하고 거대한 제사 시스템을 가리켜서 단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 섀도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네, 그림자라는 표현이 아주 핵심적이죠.
근데 저는 그림자라고 하니까 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실체는 저 너머 이데아에 있고 현실은 가짜다. 약간 이런 식인가요?
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워낙 플라톤 철학이 유명하니까요. 근데 드실바 박사님은 여기서 확실히 선을 긋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접근은 그런 플라톤의 공간적이고 철학적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공간적인 게 아니면요?
저자는 철저하게 시간적 프레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 시간적 프레임이요? 그러니까 실체가 저게 다른 차원의 우주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시간 흐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고대 모세의 시대, 즉 율법과 제사가 처음 주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죠.
네네.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의식들은 미래에 다가올 진짜 실체가 미리 드리운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이나 제사가 그 자체로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세워둔 이정표 같은 거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글을 쓰고 있는 시점, 즉 예수 시대에 와서는 그 기다리던 미래의 그림자가 비로소 역사의 무대 위에 실체로 나타났다는 거죠.
와, 웅장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드실바 박사가 아주 도발적인 포인트를 하나 짚어냅니다. 그 고대의 제사 시스템, 특히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거대한 의식인 대속죄일, 용키푸르 같은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네, 그 실패의 증거로 꼬집은 게 바로 반복이죠.
맞아요, 반복. 만약 제사가 진짜로 완벽하게 죄를 없앴다면 왜 매년 똑같은 제사를 피 흘리며 반복했겠냐는 거죠?
그 논리가 진짜 아주 날카롭거든요.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풍경을 상상해보면 딱 느낌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동물들이 희생되고 피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제사장들은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겠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그 장엄한 의식을 보면서 막 신비로움을 느꼈겠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오히려 그 거대하고 끔찍한 반복 행위 자체가 시스템의 결함을 증명한다고 본 겁니다.
아, 진짜 발상의 전환이네요.
여기서 박사님이 짚어주는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자가 민수기 5장 15절에 나오는 아주 특수한 제사의 사례를 끌어온다는 겁니다.
민수기 5장이면 그 간음한 것으로 의심받는 아내와 관련된 아주 독특한 의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제사의 목적은 사실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상기시키는 데 있었거든요. 영어로는 리마인드라고 하죠.
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단 하나의 특수한 사례를 딱 가져와서 대속죄일을 포함한 모든 희생제물 시스템 전체로 그냥 덮어씌워버립니다.
헐, 엄청난 대담한 일반화네요. 와, 그건 당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완전 뒤통수를 세게 맞는 기분이겠는데요?
그렇죠. 완전 충격이었을 겁니다.
가장 신성한 의식을 두고 이건 너희를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여전히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매년 상기시키는 알람시계에 불과해? 이렇게 선언한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님,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진통제만 계속 먹는 상황이요.
아, 비유 좋네요. 병이 진짜로 완치되었다면 매일 아침 진통제를 삼킬 필요가 없잖아요. 진통제를 입에 털어넣는 매 순간은 내가 병에서 나은 게 아니라 나는 아직 아프다, 아직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셈인 거죠.
그 진통제 비유에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죠. 당시 독실한 이대인들이 그 주장을 딱 들었다면 당장 레위기 16장 30절을 들이밀면서 막 반박했을 겁니다.
레위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분명히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정결하리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아, 텍스트에 딱 박혀 있네요.
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 텍스트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 제사가 관계를 임시방편으로 봉합하는, 그러니까 리페어하는 효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권한을 철저히 등급화해 놓았다는 한계를 지적한 겁니다.
아까 그 VIP 클럽처럼요.
맞아요. 평민은 뜰까지만,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만 제일 안쪽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건 완전한 정결함이나 진정한 장벽 철폐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방편의 출입증일 뿐이지 그 VIP 클럽의 매 있는 문을 아예 뜯어내버린 건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수천 년 된 국가적 시스템을 통째로 부정하고 폐기 처분하려고 했다면 뭔가 엄청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장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단적인 발언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이런 파격적인 주장의 방패막이를 찾아낸 걸까요?
그래서 저자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런 폭탄 선언을 던지는데요.
아니 근데 그것도 이상해요.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신이 직접 피가 생명을 속죄한다 이렇게 못 박아 두셨잖아요.
맞아요. 피가 핵심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 없는 속죄는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동물의 피가 죄를 못 없앤다고요? 이거 완전 자기 모순 아닌가요?
겉보기에는 딱 그래 보이죠. 하지만 드실바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저자는 율법보다 더 후대에 쓰인 선지자들의 비편적 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장 같은 텍스트요.
이사야서요?
네, 이사야서에는 신이 직접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무의미한 재물에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아, 그 짐승의 피를 막 흘리면서도 내면의 순종이나 사회적 정의, 긍휼 같은 건 쏙 빠져버린 기계적인 종교의식을 신이 혐오하셨다는 그 내용이군요.
맞습니다. 원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의 의도는 제사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 시스템의 원래의 진정성을 되찾도록 고치려는 약간 개혁의 의도였죠.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선지자들의 비판을 딱 지렛대 삼아서 아예 동물 제사 시스템 자체가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으니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밀어붙인 겁니다.
와, 이건 뭐 시스템 업데이트를 넘어선 완전 시스템 포맷이네요. 그런데 총취자님, 제가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드실바 박사님의 자료를 읽으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던 대목이 바로 이 다음 부분입니다.
아, 번역과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자가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자기 논리를 방어하는데요. 원래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 원문,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을 보면 시편 40편 6절이 대략 이런 뜻이더라고요. 주께서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대신 내 귀를 파셨다.
네, 내 귀를 파셨다.
귀를 열어서 신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셨다는 아주 전형적인 히브리식 표현이잖아요.
네, 신체 일부를 사용해서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아주 관용적인 구절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어 원문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널리 읽던 헬라어 번역본, 즉 70인역 셉투아진트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 내 귀를 파셨다라는 구절이 완전히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거죠.
네. 아니, 귀를 파는 거랑 몸을 준비하는 거랑은 텍스트 자체가 아예 다르잖아요.
와, 진짜요? 도대체 고대 번역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언어학적,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던 고대의 학자들은 헬레니즘 문화권의 독자들을 의식해야 했거든요.
아, 문화적 차이 때문이군요.
네. 그리스어 문화권에서 신이 내 귀를 구멍냈다거나 파냈다는 직역은 너무 기괴하게 들리거나 노예를 연상시키는 불쾌한 표현으로 들릴 수 있었어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더 포괄적이고 미학적으로 수용 가능한 몸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나 온몸을 바쳐 순종하는 것이나 본질적인 의미는 전적인 순종으로 같았으니까요.
아하, 번역가들의 작은 문화적, 미학적 의혹이었던 거네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번역된 몸이라는 단어를 보고 완전히 유레카를 외친 겁니다.
그렇죠. 완벽한 연결고리를 찾은 거죠.
아하, 신이 동물의 피를 원치 않으시고 대신 한 몸을 예비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완벽하고 최종적인 순종의 제물이 되셨다는 완벽한 증거다. 막 이렇게 말이죠.
네네.
고대 번역가의 작은 선택 하나가 신약 성경의 가장 거대한 성육신과 자기 희생의 신학적 논거로 둔갑하다니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정말 놀라운 흐름이죠. 드실바 박사는 여기서 해석에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짚어줍니다. 만약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단순히 단어 하나에만 집착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원칙인가요?
그는 하나님의 더 최근 말씀이 이전의 말씀을 교정하고 명확히 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완성한다는 거시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말씀이 이전 말씀을 교정한다고요? 약간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 같은 개념인가요?
네, 그 비슷합니다. 모세 시대에 동물 제사를 명하신 것도 신이지만 수백 년 뒤 다윗의 시대에 시편을 통해 동물 제사보다 전적인 순종을 원한다. 그러니까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최신 버전의 계시가 과거의 불완전한 제도를 대체하고 완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순종하는 몸이 끝없이 반복되던 동물 제사의 쳇바퀴를 영구적으로 끊어냈다는 것이죠.
와, 과거의 텍스트와 번역의 틈새를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거대한 진리를 끌어낸 셈이네요. 자, 그러면 구약의 불완전한 시스템이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완벽한 대체조로 바뀌었다는 논리는 완전히 납득이 갑니다.
네.
하지만 그 임무가 어설프게 끝난 게 아니라 진짜로 영구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시각적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드실바 박사님이 제사장의 다세, 포스처라는 아주 재미있고 결정적인 디테일을 꺼냅니다.
자세라뇨? 서 있고 앉아 있고 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구약 성경의 규례와 시편 110편 1절을 대조해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데요. 신명기 10장 같은 기록을 보면 고대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기본 자세는 항상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스탠딩이요?
네.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를 연구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제단도 있고 촛대도 있지만 의자가 없었습니다.
의자가 없다고요? 헐,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건가요?
네, 일부러요. 제사장들의 업무는 매일, 매년 끝없이 밀려드는 죄인들의 동물을 잡고 피를 뿌리는 것이었죠. 업무가 결코 끝나지 않으니까 앉아서 쉴 공간 자체가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늘 서서 봉사해야 하는 미완성의 굴레에 갇혀 있었죠.
아, 이거 유명한 레스토랑의 셰프를 생각해보면 딱 맞겠네요. 밖에서 손님들이 주문을 끝없이 밀어넣으면 주방의 셰프는 하루 종일 불길 앞에서 쉴 새 없이 서 있어야 하잖아요. 요리가 계속 나가야 하니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셰프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주방 밖으로 걸어나와서 홀 한가운데 있는 의자에 턱하니 앉았다. 그건 오늘 서빙해야 할 완벽한 코스 요리가 모두 끝났다는 뜻이잖아요. 더 이상 주방에서 불을 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렇죠.
히브리서가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 후 하나님 우편에 영구적으로 앉으셨다고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완벽한 종려 선언 아닙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죠. 셰프가 주방문을 닫고 홀에 나와서 혼자만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셰프가 앉았다는 건 이제 밖에서 음식을 기다리며 서성이던 손님들까지 모두 그 훌륭한 만찬의 자리로 초대되어서 함께 앉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와, 함께 앉는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 예언이 바로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율법이 돌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되고 신이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속죄의 요구가 끝났으니 이제 모두가 중재자 없이 신에게 나와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이야, 진짜 멋지네요. 그렇다면 청취자님, 여기서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좋아요, 코스 요리 끝난 거 알겠고 셰프가 앉아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그럼 그 셰프가 앉아있는 지금 이 시간 식당 문을 아예 닫고 영업을 종료하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거죠?
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속죄가 다 끝났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시간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 시간을 승천과 재림 사이의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인테림이죠. 드실바 박사가 지적하는 이 시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죄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왜 다시 오시는 걸까요? 이제 남은 것은 심판과 보상입니다. 신의 통치를 적대하는 자들을 발등상으로 삼아 완전히 굴복시키고 이 중간기 동안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며 기다린 자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종말론적인 시간인 거죠.
아하.
우리는 지금 그 완성의 날을 기다리며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죄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었고 이제 누구든지 어떤 등급이나 장벽 없이 신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뉴스인데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아니, 현실적인 철문을 하나 던져보려는 건데요. 오늘날 우리는 양을 잡거나 피를 뿌리지 않잖아요. 이 고대의 놀라운 장벽 철폐 소식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니까 현대사회와 우리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까?
그 부분요. 이 대목에서 드실바 박사님은 현대의 공동체, 특히 종교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뼈아픈 경고를 던집니다. 아까 고대 제사 제도의 가장 큰 결함이 철저한 계급에 따른 등급화된 접근이라고 했죠.
네, 평민은 저 멀리 마당에, 대제사장은 제일 안쪽 방에. 네, 기억납니다.
박사님은 오늘날 일부 공동체나 교회 내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엄격하게 나누어서 마치 성직자만이 신에게 닿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현상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권력화되는 걸 지적하는 거군요.
네.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 고대의 새로운 카스트 제도를 현대에 부활시키는 것과 같다는 경고죠.
아,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다 찢어버린 그 벨벳 밧줄과 겹겹의 문들을 현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으스대려고 다시 세우고 있다는 거군요. 너는 일반인이니까 성직자인 나를 통해서만 신의 은혜를 받거나 진리에 접근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요?
네, 정확히 그건 봅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비단 종교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모습이기도 하네요. 직장의 수직적 위계질서나 소셜미디어의 인증배지, 정보의 게이트키퍼들, 뭐 인간은 어떻게든 서로를 등급으로 나누려고 하니까요.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드실바 박사의 논지에 따르면 기독교 구조 내에서 성직자는 결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중재자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앉으신 그분, 단 한 명으로 끝났으니까요. 따라서 현대의 리더들이나 성직자들의 역할은 중재가 아니라 촉진자 또는 조력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아, 에퀴퍼라는 거군요.
네. 모든 신자가 이미 신성한 곳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가졌으니 그들이 각자의 삶에서 그 권한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겁니다.
청취자님, 이게 오늘 심층 분석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정보를 얻거나 신성함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그 자격을 완벽하게 갖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평신도 입장에서는 종교시설 안에서의 활동만 거룩한 게 아니겠네요. 월요일 아침 꽉 막힌 출근길, 직장에서 서류를 처리하는 시간, 가족을 돌보고 이웃과 대화하는 그 모든 일상이 예배, 증언, 봉사라는 제사장적 활동 못지않게 신성해지는 거군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드실바 박사는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 어떤 의미인지 상기시키는데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봉, 직급, 학벌 등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줄 세우려고 하잖아요.
엄청 심하죠.
때로는 이 폭력적인 등급 시스템 앞에서 조롱당하거나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하지만 히브리서의 논증을 따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현실, 즉 내가 이미 예수가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늘의 현실과 직접 그리고 동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거대한 현실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내면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 멘탈이 확 달라지겠는데요.
네, 눈에 보이는 이 적대적이고 얄팍한 세상의 가치관이나 계급 시스템에 흔들리지 않고 충성도를 유지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문전박대하고 하찮은 평민 취급하려 해도 웃기지 마. 나는 이미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VIP 프리패스를 가진 사람이야. 약간 이런 흔들리지 않는 멘탈 갑옷을 입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제사장은 매일 서서 끝없는 의식을 치러야 했지만 그 한계는 영구적으로 앉아 계신 분을 통해 완벽히 극복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어떤 중재자나 계급의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 신성함에 대한 직접적이고 동등한 권리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과거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한 번의 희생으로 완성된 실체로 전환되었는지 깊숙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오래된 신학적 선언은 결코 낡은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계급, 권위, 그리고 정부의 장벽 앞에서 나의 직접적인 자격과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이제 누군가가 내 앞에 쳐놓은 벨벳 밧줄 앞에서 더 이상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엄청난 접근 권한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타인을 향한 조력과 사랑으로 마음껏 펼쳐내시길 바랍니다.
청취자님,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신성으로 향하는 고대의 모든 닫힌 문과 커튼이 완전히 찢어졌다고 히브리서는 선언합니다. 길은 이미 완벽하게 열려 있죠.
네.
그렇다면 오늘날 혹시 우리는 진실을 내 눈으로 직접 대면하거나 타인과 깊이 소통하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의 내면과 일상 속에 은연중 현대판 커튼을 새로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엄청난 직접 접근의 권한을 나 스스로 포기하고 자꾸만 무언가 다른 권위자나 중재자 뒤로 숨으려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자료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